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내 비행장을 공격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야간 영상 연설에서 오늘 우크라이나군은 잔코이 지역 비행장의 점령자들에 대한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며 이 작전을 계획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잔코이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크림반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잦은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늘 성명에서 러시아가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 13기를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이바노프란키우스크의 스비틀라나 오니시추크 주지사는 오늘 텔레그램에 이 지역에 대한 이번 드론 공격은 중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발전소와 전력망 등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한 장거리 타격을 강화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일부 국가들의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린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 뒤 발표한 양해각서를 통해 외국 국가의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관행들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합의했으며 정부의 역할을 포함해 언론의 재정과 소유권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 정부가 간첩과 소셜미디어, 국영언론을 이용해 민주적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정보평가서를 100여 개 국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과 타야니 장관은 회담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지난 13일 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는 한편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과 민간인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과 역내외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섬나라 순방 첫 일정으로 이날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왕 부장은 레트노 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장관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재앙에 대해 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결의가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국제사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안보리는 특정 국가에 의해 이용돼선 안 되는 집단 안보 체제라고 왕 부장은 말했습니다. 레트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가자지구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의 공존을 위한 이국가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로 다짐했으며 왕 부장은 남중국해 행동강령에 대한 협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2010년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왕 부장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이란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드론과 미사일 생산에 관여하는 새 회사들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EU 외무장관들은 오는 22일 관련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일 있었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13일 이스라엘에 드론과 각종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성명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에 관련된 제재를 예고하면서 동맹국들과 파트너들도 곧 자체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EU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란의 공격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 고조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해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북한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정상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한일, 미한일 공조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조로 남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황해도는 낮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 사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글피 일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함남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북한의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 12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글피까지 계속 0.5에서 1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영내에서 안보 문제에 관해 3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7일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will help us take on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global terrorist.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2025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청문회에서 이번에 제출한 국방예산안은 이란과 북한 그리고 국제 테러 조직 및 기타 악성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계속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한 한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see Japan investing in a significant way in its own defense. We see them investing in long-range.
오스틴 장관은 일본이 자국 방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장거리 타격 역량에 대한 투자 등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특정 품목을 공동 생산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 공유를 통해 한국, 일본과 3자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청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은 한반도 내외의 미군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의 양자 협력 및 3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을 보강하고 양자 및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 새로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미군 순환 배치 증가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늘렸고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의 당면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a, our pacing challenge, continues its risky behavior around the globe. A newly aggressive Russia, with its unprovoked war against Ukraine.
브라운 의장은 미국의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근거 없는 전쟁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모한 이란은 대리 세력 지원을 통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영내 분쟁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안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면한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이날 청문회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은 미국의 이익과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또 북한의 지속적이고 점점 더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연구와 실험은 우리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신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이 두드러지고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과 기술을 계속 시험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은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과 북한,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8,952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 증액됐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산 등을 줄이고 차세대 요격 미사일에 대한 예산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 예산은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49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북한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한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한일 3국 재무장관들이 1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하기 위해 각자의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율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닌 옐런 미 재무장관과 한국의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본의 스즈키 슈니치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첫 3자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달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양국 간 무기거래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서도 미한일 3국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 국민과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있고 원활한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 공약에 따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최근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경제적 강함 및 주요 부분에서의 과잉 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적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한일 정상이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빗에서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뤄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본토 방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미사일 능력 확대를 위해서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16일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 체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이날 미 국방산업협회가 주최한 2024 미사일 방어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을 미국에 대한 주요 미사일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체계는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포함한 본토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 기존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보강하기 위해 최신형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며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에 첫 번째 NGI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은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로 현재 미국의 주력 본토 방어체계이며 이를 대폭 개선한 차세대 요격미사일이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플럼 차관보는 또 미국령 괌을 겨냥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격적인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태평양 태세, 특히 괌 방어를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영토인 괌은 미국의 일부이자 태평양의 핵심 작전 요충지라면서 괌에 대한 모든 공격은 미국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 상응하는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괌 방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여기에는 지속적이고 계층화된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역량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는 다양한 유형의 공중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으로 항공기 겨냥 지상 요격 무기 체계와 탄도미사일 겨냥 공중 요격 체계를 통합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통합체계로 운영되게 됩니다. 한편 플럼 차관보는 이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이 서로 협력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우주 역량을 집중 배치하는 동시에 핵무기를 계속 현대화하면서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경쟁국들의 집단적 공세 및 미사일 능력으로 인한 위험은 가상이 아니며 새로운 방식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정권은 공격적인 공중 및 미사일 역량과 재고를 확대하기 위해 점점 더 자원 및 지식,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또 러시아와 북한은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군수품 생산과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에 사용할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으며 러시아는 이란의 드론과 북한의 미사일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생물학 무기를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생물학 무기 사용 문턱이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엘리사 해리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수출통제국장은 17일 북한이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백악관에서 근무한 해리스 전 국장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을 일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국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역량을 감안하면 생물학 무기와 관련한 북한의 기술적 역량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5일 2024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생물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생물학 무기를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역량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대행은 17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북한의 생물학 무기 사용 문턱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ar between North and South. I would expect.
헌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북한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상황이 허락되면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내놓는 수사적 표현과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하는데 고도의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유전 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국무부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면서 이는 북한의 생물학 무기가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탄저균으로 공격할 경우엔 백신과 항생제가 있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조작하면 기존의 백신이나 항생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If you use it smartly,
베넷 선임 연구원은 생물학 무기가 상대에 대한 은밀한 공격을 자행하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에 부합하는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발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핵무기와 달리 생물학 무기의 이점은 누가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란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핵과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등 대량 살상을 야기하는 북한의 비재래식 무기 가운데 생물학 무기가 탐지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생물학 무기 연구에 사용되는 시설들이 의약품이나 식품 생산 시설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유한 생물학 무기에 대해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서 그만큼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국장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국장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생물학 무기에 대한 탐지 역량을 발전시키고 백신을 비롯해 생물학 작용제에 대한 의료적 대응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중국 등 제3국 깃발을 달고 운항하던 선박 7척이 일제히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의해 금지된 중고 선박 구매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고 선박 7척에 자국 깃발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의 선박의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GISIS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흥기 2호, 용산 1호, 금평호, 형산 1호, 부연 2호, 부연 6호, 사양산 2호 등 최소 7척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습니다. 흥기 2호와 용산 1호는 올해 3월부터, 그리고 나머지 5척은 지난해 8월에서 10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지만 북한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GISIS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선박들은 모두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형산 1호와 부연 2호, 용산 1호는 북한 깃발을 달기 직전까지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또 사양산호와 금평호, 흥기 2호는 무국적 상태에서 북한선적으로 바뀌었으며 부연 6호는 이전까지 카메룬 선박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선적 미상 혹은 카메룬 깃발을 달았던 선박들은 모두 건조 첫해 중국 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이들 선박은 이후에도 여러 번 중국 선적을 취득하면서 진성 97호나 이청호와 같은 중국식 이름으로 운영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 회사로부터 해당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고 선박에 자국 깃발을 달았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북한이 중국 깃발을 단 중고 선박 최소 33척을 구매했다고 집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고 선박이 대거 북한 선적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새롭게 등록한 선박은 모두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에 건조됐습니다. 선박의 사용 기한을 20에서 30년으로 정한 한국, 일본 등 선진국 기준으로는 구식 중고 선박이지만 건조된 지 40년이 넘는 선박을 여전히 운영 중인 북한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신식 선박을 구매한 셈입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이 노후화된 만톤급 이하 중소형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구매한 선박은 모두 중량 톤수가 1000에서 4000톤대로 크지 않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구매한 선박 중에는 중국 회사의 위탁 관리를 받게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ISIS에 따르면 홍콩 그레이트 포춘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의 회사는 형산 1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회사 주소 직하는 이 회사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보통강 구역 은하동 소재 전승 이코노믹 그룹을 대리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등록 국적이 중국 홍콩으로 표기된 중국 회사로 형산 1호가 북한 깃발을 단 시점부터 등록 소유주가 됐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중국 회사가 대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선주를 대리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업계 관행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중고 선박 구매 등 안보리결의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주목해왔습니다. 이본 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조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인권 보호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6일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북한 인권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 정부가 주최하고 미국과 일본 등이 후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페루 출신의 엘리자벳 사이먼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아르헨티나의 토마스 오야 킨타나 전 특별보고관,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 등 탈북 여성 2명, 휴먼라이츠워치와 아르헨티나의 주요 인권단체인 라틴아메리카 개방개발센터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중남미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인권 행사로 치러졌다며 특히 미한일 3국 대사관의 긴밀한 협력 등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대한 아울리치를 실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미한일 3국 대사들은 이날 행사에서 공조를 거시하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스탠리 미국 대사는 행사 후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X에 북한 인권 보호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탠리 대사는 우리는 인권 침해와 학대를 조명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며 북한 내부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와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 대사는 환영사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낭비함에 따라 주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 야마우치 대사도 이날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인권 문제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타나 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BOA에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반인도적 범죄는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 관계없이 인류 전체와 관련된 보편성을 갖는다면서 2014년 CY 보고서는 북한에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인권침해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열렬한 인권옹호자로 인정받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북한 상황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선 지난 1976년 집권한 비델라 정권의 잔혹한 탄압으로 시민 3만여 명이 실종되고 반체제 운동가들과 지식인들이 다수 구금되거나 살해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초 막을 내린 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과 이란, 우크라이나, 미얀마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념적 편견 없이 자유, 대의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전 세계 인권 보호를 위한 진정성 있고 일관된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수년간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우파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인권 탄압 국가들에 대한 규탄 행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유엔인권이사회가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 전 유럽연합과 함께 유일하게 공개 지지 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카를로스 포라도리 제네바 주재 아르헨티나 대표부 대사는 당시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식량에 대한 권리 그리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제적인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이번 행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남미 등 지구 남반구로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옛날에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군사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 이해하고 개혁과 개방 필요를 잘 파악하고 있고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탈북 여성들도 과거 극심한 인권 침해로 아픔을 겪었던 아르헨티나가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고 국제협력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17일 VOA에 아르헨티나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5월 광장 어머니회 등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북한 여성들의 인권 개선에도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책임규명 등 유엔에서 북한 정권의 개선을 압박하는 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들의 그 인권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하여서 더욱 강력한 그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에 국제사회가 연대하는데 아르헨티나도 좀 함께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라든지 유엔 총회라든지 그리고 유엔에서 올해 11월에 또 UPR 북한 국가 정례 검토 보고회도 있는데 이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공고에 동참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미한일 3국이 아르헨티나에서 북한인권 세미나를 개최한 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안보 사안뿐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신화 대사는 17일 VOA에 납북자 문제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글로벌 아울리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과 마음이 같은 국가들, 파트너 국가들이 이를 위해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안일은 지난해 12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알바니아와 함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규명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엔 CY보고서 1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지난달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부대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등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트 총장은 일본이 납치 문제뿐 아니라 모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ee that Japan has become even more active on all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스칼 총장은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관심을 높이고 대응을 촉구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이 전화회담을 갖고 한일 미한일 간 협력 심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 간 긴밀하고 격이 없는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15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최근 미국 공식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진전시킬 것을 재확인했고 북한 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두 정상은 양국 및 일본, 한국, 미국과의 3자 간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연내 국제회의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 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 지역을 포함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작년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 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정상 간 외교, 당국 간 격이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회담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대화 복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또한 북러 간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빗 3국 정상회의의 역사적 성공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한국은 역내 안보 증진, 억제력 강화, 개발 인도적 지원 조정,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한 협력 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제 이뤄진 한일 두 나라 정상의 이 전화회담에 대해서 미한일 세 나라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담에선 일본의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과 통화를 가진 것은 미한일 삼각협력이 정상 간 긴밀한 소통 속에서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임 교수는 특히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 10일 한국에서 치러진 총선에서의 집권여당 패배, 그리고 기시다 내각에 대한 일본 내 저조한 지지율 등 정치적 유동성이 확대된 국면에서 미한일 3국이 협력 기조를 다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일 관계 또는 한미일 정책 공조의 균열 가능성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상끼리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이제 그런 다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기시다 총리로선 총선의 여파로 윤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영토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과거사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지난 16일 공개된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재차했고 이는 이번 총선에서 대승한 한국 제1야당의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개선은 기시다 총리에게도 자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노선이라고 하는 거가 한국 내에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고 일본 측으로서는 한일 우호 노선이라고 하는 거가 일본 측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국민에게 설득하는 일종의 간접적인 시도로서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직접 통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내용도 공유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통화 뒤 기자들에게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처음으로 환영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반응으로 미루어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설명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북한이 미한일 공조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입니다.
지금 만약에 한국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지지받지 않고 따돌리고 했다는 그런 인상을 주면 윤석열 대통령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두 국가로 표현되는 결국 대한민국 따돌려놓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려는 게 주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국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장차관급 참모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퇴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외교 국방 라인인 국가안보실은 제외됐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도 미한동맹 강화와 미한일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대목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통화는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정부는 가치 외교,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기반을 둔 한미일 협력, 북핵에 대한 강경한 원칙적 대응,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외교 모자라고 계속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협력을 해준 어떤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전화가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죠.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의 4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참패했다고 16일 처음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집권당 패배를 한국 정부를 흔들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선전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하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바지선을 포함한 선박 세척이 바다 한가운데서 선체를 밀착시켰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서해 석도 앞바다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선박 세척이 보입니다. 14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이들 선박은 길이가 각각 100m와 60m, 45m로 큰 선박 두 척 사이에 작은 선박이 중간에 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선박 세척이 맞댄 경우 중간 선박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바지선이 동원된 전형적인 불법 환적이 포착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최근 석도 인근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후 비어있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하루에서 이틀에 걸쳐 한 건 이상씩 환적 의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길이 50m 미만의 선박이 선체를 맞댄 장면만이 발견되면서 이 일대 환적은 뜸해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형 선박이 동원된 환적 장면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환적 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과 금수품을 해외 항구에서 하역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건 이스라엘이 미국과 협력해 오랫동안 방공망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 정권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한일이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6일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srael has been developing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two decades. And, you know, frankly, the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slow to develop.
맥스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의 공습을 방어해낸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북한의 공습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은 20년 이상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발해왔지만 이에 비해 미한 동맹은 관련 발전이 더디게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한국이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 한국, 일본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 방어 역량이 한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북한이 장사정포와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인공격기 드론 등을 이용해 공습한다면 한국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 함께 통합미사일 방어에 기여하고 참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The Korean people in the South have to realize that you must invest in these defensive capabilit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must decide to contribute.
아울러 한국은 미국, 일본과 모든 정보 및 표적 시스템, 미사일 방어 역량을 통합해 북한의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란이 지난 주말 드론 185대와 순항미사일 36기, 지대지 미사일 110기 등 300기 이상을 발사했지만 이 가운데 99%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에 이어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각종 미사일을 동원한 소나기 공격을 퍼부은 것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망 돌파를 노린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다수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드론 공격을 시도하는 북한 역시 유사시 한국의 이와 비슷한 형태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이란 공습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망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라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은 북한의 드론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case of this last Iranian attack against Israel, most of the drones were destroyed by aircraft.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은 대부분 미사일 요격기가 아닌 항공기에 의해 파괴됐으며 이란과 이스라엘 간 비행 거리가 길어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상공에서 격추됐다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 드론은 한국 영공에 매우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가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드론 5대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공해 한국군이 코브라 공격 헬기로 기관포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또 드론보다도 한국에 대한 더 큰 위협은 비무장지대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와 로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배치한 포와 로켓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언돔 같은 요격 시스템이 있더라도 모두 요격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요격 시스템이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포탄과 드론이 타격 목표물과 서울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But the big threat to South Korea is really artillery and rockets. And that there are so many that North Korea has deployed in the deep.
실제로 북한은 1,100여 문의 장사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 지역에 배치해 놨고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는 개전 1시간 내에 최대 1만 6천 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이나 아이언 빔 같은 요격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의 대규모 포 공격에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Sure, it could be. The problem that South Korea faces is that it's facing a large number of missiles and artillery as well.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과 포가 많다는 것이며 포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보유한 아이언돔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아이언돔은 저렴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이란이 이번 이스라엘 공습에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북한 노동 미사일 계열의 샤이브 31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럴 경우 방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북한도 그럴지는 알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question is, does North Korea launch an attack with more advanced missiles like the KM-23 and Iskander-like missile?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고려할 때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 주는 핵심 교훈은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가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요격 체계가 있고 그것이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The key lesson is that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s work. You know, that I mean to me that's the biggest lesson is between Ukraine and between what happened over the weekend.
피터스 연구원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을 통해 한국도 이지스 구축함과 사드, 패트리엇, 에로우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란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또 이스라엘은 이란과 거리가 멀어 대비할 시간이 있었던 데 반해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공격에 대비할 시간은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방어망 구축에 유리한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도시화가 잘 돼 있고 사드, 이지스, 패트리엇 등 하층 및 지점 방어 시스템과 전국 주요 거점 주변의 다른 방공 체계를 갖춘 상대적으로 조밀한 국가라며 투자만 한다면 한국 주변에 거의 뚫을 수 없는 방어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 were South Korea, looking at the expansion of the North Korean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program, I would continue to invest in missile defenses.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드론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관리 가능한 문제이고 15킬로톤의 탄두를 실은 순항미사일보다는 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값싼 드론의 벌떼 공격 등과 관련해선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해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같은 방어 전략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중 육로 교역의 거점인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일대에서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고화질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의교 인근 중국 쪽 세관 야적장에 대형 트럭 6대가 보입니다.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에어버스의 지난 2월 위성사진 분석 결과인데 차체의 길이가 18m로 일정합니다. 특히 6대 모두 운전석이 조중의교 방면을 향하고 있어 중국에서 물품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가로 약 100m, 세로 60에서 80m인 세관 야적장은 신의주 항발 컨테이너 트럭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앞서 비오이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이곳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트럭 추적 물체가 식별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번처럼 고화질 위성사진에 대형 트럭이 포착된 것은 처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기 전까지만 해도 늘 트럭이 북적이던 곳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수년간 텅 빈 모습만 관측돼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트럭 6대가 고화질 위성사진에 포착되면서 북중 간 육로 무역의 재개 정황인지 주목됩니다. 조중의교의 북한 쪽, 즉 신의주에서도 최근 몇 년 만에 차량 행렬이 포착되는 등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조중의교 북한 쪽 끝자락의 한 공터에 버스 11대가 자리 잡았고 주변엔 트럭 여러 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신의주 내 도로에는 다리 쪽을 향하는 트럭 14대가 눈에 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양국 육로 통행이 활발하던 때와 유사한 움직임입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이 격리되어 온 의주 비행장 상황도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상세히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중국 단둥과 인접한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위성사진에는 파란색 방수포에 덮여 활주로 곳곳에 놓인 화물더미 수십 개가 찍혔습니다. 트럭이 박스 모양의 물체를 막 하역한 듯한 장면도 포착됐는데 중국에서 막 건너온 화물을 의주 비행장으로 운송한 뒤 이를 방수포에 덮어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주 비행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연결된 유도로 끝부분에선 화물을 실은 20량짜리 열차도 발견됐습니다. 열차로 운송된 화물이 의주 비행장을 거쳐 내륙으로 운송되는 동선을 짐작하게 합니다. 북중 국경지대의 활발한 모습은 최근 늘어난 양국의 무역액과도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올해 1월에서 2월 3억 1,123만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1에서 2월에 327만 달러보다 10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 기간 두 나라는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부문에서 역대 최고치인 약 8천만 달러의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양모 등 원료를 수입해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되파는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보다 많은 가발 제품이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북중 접경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며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발견된 트럭에 관련 제품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f you look at the district data from the Chinese customs, you know you'll see that more of them are going to Jilin and Liaoning.
브라운 교수는 늘어난 트럭의 통행량이 북중 교역의 정상화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양국 교역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맞지만 대북 제재 본격화 이전인 2016년이나 2017년 무역량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I wouldn't call it normal. It is back to before the COVID shutdown. That's true. But that was not at all normal because
실제로 북중 무역액은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기 전인 2016년까지 월 4억 달러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는 1억 2천만 달러로 당시에 약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4월 18일 20세기가 낳은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향년 76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A scientific giant, Dr. Einstein died at the age of 76.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26살 때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어 1916년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내용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연구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1933년 독일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후 독일 나치 정권의 핵폭탄 개발을 우려해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을 제조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자 아인슈타인은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이 핵폭탄 제조를 주장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1946년 4월 18일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이 26년 만에 공식 해체됩니다.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뒤인 1920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주도 아래 설립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미국연합국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을 설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설립 초기부터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선 국제연맹의 설립을 주도했던 미국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도 불참해 국제연맹은 제9시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제연맹 가입국이었던 독일, 일본, 러시아도 잇따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국제연맹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제연맹은 1946년 4월 18일 해체되고 맙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